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대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 수단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약한 믿음까지 강하게 한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은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절대적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 없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우리가 예배 순서 안에서도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말씀만 강조하고 세례와 성찬과 같은 성례는 강조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지요. 성례도 물론 강조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처럼 말씀과 동일한 무게로 성례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성례는 믿음 자체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말씀이고 성례는 이미 일으켜진 믿음을 강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말씀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말씀을 강조하고 성례를 베풀 때조차도 우리는 말씀과 함께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죠. 반면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례를 말씀과 동일한 무게를 가진 것으로 보고 특별히 로마 카톨릭은 이 성례를 구원의 절대적인 은혜 수단으로 여기지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태어났을 때 유아 세례를 베풀고 특별히 갓난아이가 생명이 위독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면 삼파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도록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구원과 성례를 절대적인 관계, 매우 밀접한 관계로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데는 나름대로 성경에 논리가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 로마 가톨릭에 입문하면 제일 먼저 교리 교육받고 그 다음에 영세 받는 그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세례 없이 구원이 베풀어지는 일들은 성경에 어렵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언뜻 보면 이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경을 항상 문맥적으로 살펴야 되지요. 앞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한 다음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해서 거기에는 세례가 빠졌지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서 구원받음은 믿음의 문제이지 세례 여부가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례는 말씀과 구별되는 매우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여기서 독특하다라는 이 말은 성례가 표상하는, 성례가 가르치고 지시하는 그 독특한 은혜의 내용이 있다. 그 말이죠.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은혜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례 때 물을 사용하는데 이 물이 상징하는 죄 씻어 주심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치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두 가지 성례는 이미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갖게 된 그 믿음을 확증하고 보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성례가 믿음을 확증하고 보강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시행하게 될 세례식은 그야말로 속이 빈 강정과 같은 정말 의미 없는 헛된 의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특별히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지금까지는 종교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은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이 다섯 가정인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특별히 유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아 세례 문제는 종교개혁 때부터 지금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장로교나 침례교 공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의 내용이 뒷받침된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이 원칙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아들의 경우는 본인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본인의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침례교회와 달리 신앙 고백이 없음에도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 아이라도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는 저희 교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족들 심지어 아브라함의 집안에 태어났던 이방 사람들까지 할례 의식을 행한 일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아 세례라는 단어가 나타납니까? 유아 세례라는 단어는 유아라는 말, 세례 이런 단어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유아 세례를 베푸는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그 이유는 유아 세례의 전형이 할례의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아 세례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귀중하고 매우 확실한 유아 세례식의 신학적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와는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개 이제 구약 시대, 신약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신약 시대가 구약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아니고 이런 면에서 지금 시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속성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확장 안에 들어있는 시대예요.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언약신학과 관련된 하나의 구호가 뭐냐면 본질에 있어서의 통일성, 경륜에 있어서의 다양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구약에서 베풀어지는 할례나 신약에서 베풀어지는 유아 세례는 본질에 있어서 통일성, 분명한 하나의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할례 방식, 아이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방식으로 언약 백성됨을 인치는 표시를 했지만 신약시대 때는 이제 물세를 베푸는 방식으로 언약 백성을 사실 인치는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 시작이 되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약속을 했지요. 내가 너로 인해서 세상에 복을 주겠다. 네가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고 이런 약속이 펼쳐지고 확장된 형태로 2절과 6절에 그 약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번성케 할 것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각 민족과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12장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펼치고 확장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단순히 아브라함 네가 앞으로 그냥 많은 자손을 낳게 될 것이다. 단순히 그냥 육적인 혈통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각양 많은 민족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생겨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을 세상적 차원에서의 복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약속을 복음적인 의미를 담은 약속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3장을 펴시고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시면 제가 왜 이 약속을 복음적인 의미를 담은 약속이라고 말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래놓고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과 연결해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인용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뭐라고 표현해요? 미리 뭘 전한 것이라고요? 미리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지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아브라함 하면 무슨 세상적인 복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복이 많았나요? 자기 아내 사라를 묻을 땅이 없어서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살 정도로 우리가 언뜻 보면 마치 무슨 유괴 방식으로 땅도 많아지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밀한 의미로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복음적 의미를 담은 약속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실은 갈라디아 3장 7절과 29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라고 부르지요? 7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29절에서는 믿음을 통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혈통으로 많은 자손들이 생긴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도리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시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현재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서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신다면 구약에서 뭐 자손이 많아지고 뭐 땅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죠?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가지고 있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이김을 받는 그 복에 참여하는 것을 성경이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런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기복주의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다 신학적 무지에서 비롯된 형태들이죠. 자, 이처럼 지금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지금도 계속된다.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언약이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도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언약을 인치는 표시로 할례를 행했으니까 결국은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인치는 표시로 할례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적인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를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할례도 복음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1절을 보시면 할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은 창세기 15장이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인치는 표시로 그 다음에 할례를 행했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인치는 표시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창세기 15장의 상태에서 이미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게 여기심을 얻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가 뭐냐? 할례가 뭐냐? 라고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임을 인치는 표시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범죄한 인생들을 불러내시기 위하여 새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17장에 들어와죠.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인치는 표시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뭡니까? 세례가 뭐지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명하신 제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 표시라 그 말이에요. 확인을 해도 이게 확인을 했지만 자동차가 나올 때 누가 합격을 했다라고 도장을 그죠? 그 쇠에다가 딱 이렇게 박아서 몇 월 며칠 해서 넘버가 딱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없어도 굴러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 표시를 함으로 누구나 신뢰하고 누구나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 대한 분명한 이 사실을 인치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할례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를 인치는 표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창세기 11장 11절에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그 살갗을 베는 예식인데 이것은 평생 남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할례를 행함으로 평생 없앨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여전히 그렇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치 이제 그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서로 그 반지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다른 혼수 용품은 못해도 보통 반지 같은 거는 싼 반지라도 서로 주고받지요. 이게 반지를 서로 주고받는 표시가 뭐지요? 우리가 결혼한 커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신실한 삶을 살기를 충성하는 그런 표시로 우리가 반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이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표시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예식이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14절을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 이 무할례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끊어진 상태.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가 무할례 시의 상태인 거예요. 따라서 할례가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어디에 잘 나타나는가 하면 여호수아 5장에 나타나는데 여호수아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어떤 예식을 행했지요? 제일 먼저 유월절을 행하고 다음에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다. 이 굴러간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제거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무할례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가능하게 하도록 만든다 그랬죠. 그게 바로 애굽의 수치예요. 그 수치를 제거하는, 잘라버리는 바로 이 예식이 다름 아니라 할례 예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 하몰의 그 아들 세겜에게 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일들이 나죠. 그럴 때 작전을 짜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통혼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당신들과 절대로 함께 한 집안의 연을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디나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가 수치가 되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도 수치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도대체 무슨 수치입니까? 그 수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수치, 영적인 부정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할례는 이런 영적 수치를 제거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주는 표징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평생 동안 나타내는 표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할례를 아브라함한테 지금 너희 집안 자손들 종들까지 다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약하자면 할례는 언약에 의해서 일어나는 근본적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했는데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영원토록 인치는 표시라는 사실, 내가 언약에 속한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평생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기는 예식이 다름 아니라 바로 이 할례 예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할례를 행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요? 당연하게 남자의 생식의 표피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변화를 주목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실제로 할례를 통해서 일어난 근본적 영적 변화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면서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인치는 표시로 행해졌던 할례가 새 언약의 시대에는 세례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라고 말해서 할례라는 말을 썼다가 즉시 세례는 말로 바꾸었지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 할례가 유아 세례의 전형이 되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육의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신령한 세례를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세례는 영적인 세례, 신명기와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 말씀했던 바로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간단하게 말하면 외적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라는 것임을 에스겔서 36장과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본질적 변화는 육의 몸을 벗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할례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를 가리켜 그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실을 인치는 표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대해 반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라고 말했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여지없이 세례를 베푸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펼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여기 아이들처럼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유아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도들은 성경 어디에도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유아세례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때 언약적 통일성을 들고 나서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본질에 있어서의 통일성과 경륜에 있어서의 다양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17장에는 아이들도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까지 이스마엘까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0장에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16장에 분명히 말씀했고 그 다음에 또 빌립보 간수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누가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간수가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신이 때렸는데 바울과 실라가 맞았던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고 말했습니다. 다 세례받았어요. 온 가족이 세례받았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8절에 또 회당당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그 다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트집을 잡지요. 가족들에게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을 보면 직접적으로 아이들이나 유아들이 있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질문을 자꾸 하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집안에 삼촌이 놀러 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삼촌도 있었더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성경은 그런 것까지 만약에 쓴다면 사도 요한이 말한 바대로 이 세상이라도 두기 부족할 정도로 많은 내용들 다 기술해야 돼요. 따라서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가족이 있는지를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가장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온 가족이 세례받았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통을 따라서 예수께서 명하신 규례를 따라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언약적 통일성을 따라 17장에도 창세기 11장에도 말씀했고 그 다음에 제가 언급했던 사도행전 16장과 18장을 보니까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그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된다고 말했고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부모 사이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의 상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보시면 신자들의 자녀는 거룩하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했는데 이상하게 신자의 자녀는 거룩하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배경은 믿지 않는 두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내는 믿고 남편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갈라질 필요가 없고 남편은 믿고 아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갈라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거룩해질 수 있고 믿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거룩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어느 부모 한쪽 때문에 자녀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본성적 거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언약적 거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거룩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너는 세상으로도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거룩을 가리키는 것이지 도덕윤리적인 차원에서 실제적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처럼 믿는 신자는 언약적 혜택의 효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목과 같은가 하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가 거룩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원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연대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유기체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질병에 걸리면 조심하지요. 왜 그렇죠? 우리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행동, 부모의 말, 부모의 정서의 상태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유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차원에서 유전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유전이 아니라 언약적 차원에서의 그런 내용들이 유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언약적 혜택이 없다면 믿는 부모에서 믿는 자녀도 거룩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 변화도 없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다면 어떤 모종의 어떤 혜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그 혜택은 다름 아니라 이런 언약적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할례 누가 참여했는가? 창세기 17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집에 속해 있던 모든 남자 그리고 태어난 종이나 돈 주고 산 외국인 종까지 다 이 할례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다 언약의 대상에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할례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택정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녀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었죠? 불신앙으로 떠나갔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스마엘과 에서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녀들 가운데 정말 택함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스마엘과 에서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믿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분들 간혹 여러분들 만나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처럼 선택받지 못한 일들이 난다고 해서 그러면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할례를 이스마엘도 받았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서는 어땠을까요? 이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겠죠? 에서는 할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언약 백성임을 인치는 표시로 할례를 행해도 세례를 유아세례를 줘도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은혜의 수단 사용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언약의 축복에 참여시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구약성에 보니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연령대에 이르지 못한 아이들도 다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례나 혹은 세례를 이해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할례 그 자체를 특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할례를 받았는데 어떤 일이 나타났죠? 이스마엘과 에서처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진정한 유대인은 외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요 그 할례는 마음에 행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내가 그냥 이 물세례 받았다 유아세례 교인이다 나는 현상교회 교인이다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해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것입니다. 할례나 세례가 언약의 연합과 교통과 표시요 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표시와 인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실제적 언약의 혜택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저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가리켜 무슨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시적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시적 교회 안에는 항상 어떤 사람이 섞여 있죠? 택자와 불택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불가시적 교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 있는 교회가 참교회인데 그 참교회 회원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가시적 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이 있고 가시적 교회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사실은 불가시적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이 가시적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 행세하고 주일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 가시적 교회 안에 택함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죠.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교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교자가 생겨난다고 해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중단할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1559년에 존 낙스가 칼뱅한테 편지를 쓴 내용이 있어요. 아마 이 존 낙스가 칼뱅을 자신의 멘토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의료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낙스한테 편지로 써보냈는데 그 편지를 왜 써보냈느냐 하면 우상 숭배자들과 출교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자들과 출교된 사람들의 이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합법적인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 교인으로 있었어요. 있다가 배교를 해버렸어요. 그런 사람에게 과연 세례를 베푸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존 낙스가 칼뱅한테 편지를 썼는데 칼뱅이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록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배교했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몸에 속한다는 것은 결코 의심할 일이 아닙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그들의 자녀를 유대인과 투르크인한테서 훔치고 예, 이제 그 상황이에요. 강제적으로 납치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악독하고 미신적인 제도인 것처럼 이건 잘못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고백이 전체적으로 중단되거나 파괴된 곳에서 아이들이 일반 상징에서 제외된다면 아이들은 그들의 특권을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막 배교자가 생기는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부실해서 저거 과연 교회 맞는가? 맞는가? 저 과연 저 신자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이유로 유아세를 베풀지 않는 것은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특권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이 혜택과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배교하는 일들 뭐 많은 문제가 일어나도 이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을 따라 유아들한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했던 것처럼 화란의 수상이었죠. 네덜란드 자유대학의 창시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 수상도 지내면서 신학을 했던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가정적 중생론을 주장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자의 자녀는 중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하고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중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정하고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교회 나오겠지라고 가정하시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 자세는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들도 가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정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아들이 초기에 중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물론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보고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뭐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막 뛰놀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흔적들을 보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 속에 있을 때 찬송가만 부르면 막 걷어찼다. 아, 얘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구나. 뭐 그런 거 우리가 보고 세례 베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세례를 베풀지요? 유아들도 중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 가능성 때문에 세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실체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삭도 세례를 받을 것이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스마엘은 나중에 끊어져 나갔지만 창세기 11장 25절에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분명히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근거는 중생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그 약속의 실체를 따라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세례를 베풀기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제가 내용들은 오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요? 언약의 자손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길에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시면 아이들이 어릴 때 중생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부지런히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는가 하면 한문 가르치시고 영어 가르치시고 수학 가르치셨어요. 부지런히 가르치셨고 그래서 때로 성경 읽으라는 이야기는 듣긴 했지만 부모의 주도적 관심은 학교 공부에 있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아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양육 방식을 통해서 이미 익혔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부모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물론 때로 교회 갔느냐 따지긴 하지만 사실 나한테 원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을 아이는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전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생한 부모가 은혜의 수단을 제대로 사용하면 어릴 때 거듭남의 은혜를 입는다고 믿고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 그 영혼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신자의 자녀는 다 구원받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죄와 연약에 휩싸였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속에 보혈의 필요성을 잘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 가치는 그냥 이렇게 세상에서 네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 내용을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한 가지 설교를 마치면서 부언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교회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잘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너무 잘 하시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새가족 환영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의분을 냅니다. 너는 왜 나처럼 그러지 못하는가? 이 좋은 말씀을 두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타박을 하니까 아이는 그 좋은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막 타박하면 짜증만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의 내용이 들어와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화되어진 상태에서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 왜 실패하느냐 하면 그 진리의 내용이 들어와서 우리가 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으면서 신앙의 내용을 의무와 속박의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할 때 아이는 튕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 만남 안에서 설득이 되면서 서로 교통과 교제가 되면서 그 내용이 주어지게 되면 아이는 어릴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진술하고 입으로 잘 진술을 못해도 그 아이의 행동 방식과 경향성을 통해서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언약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잘 도와줄 때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된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입교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월절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 예식,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세례식을 제정하여 주셔서 오고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이 놀라운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근거와 원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 귀한 일에 수용들기를 원합니다. 학설 받고 유아세를 받는 다섯 명의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궁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은혜 언약의 혜택에 실제로 동참하는 놀라운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